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고 알려줘야 될 책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매주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만 하고 구원이 중요하다고 해서 매주 구원 설교만 하고 또 센세이셔널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매주 재림 얘기하고 짐승의 표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편식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4년 반 동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목사가 선호하는 그러한 주제만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책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목사의 생각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책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강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예레미야서를 앞으로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제가 다른 것들도 이제 설교하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레미야서를 한 주에 한 장씩 한 40장까지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주제를 여러분에게 특별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목숨을 다해서까지 사랑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와 또 다니엘과 이방인의 사도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했던 사도 바울과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민족,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위해 부담감을 가지고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와 같은 소망 속에서 예레미야서를 이제 정해서 성경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진리를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희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되 특별히 반역하는 자들, 불신자들까지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특별히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 무엇인가 오랫동안 생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내가 선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그 대언자를 세우셔서 그 민족을 향해서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하셨는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선정을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 예레미야 사역과 그 다음 우리 사랑 침례교회와 또 저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배울 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이제 강의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우리는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서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 시대 곧 그의 통치 제13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그것이 또한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 곧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라고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제사장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어디 살던 사람이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베냐민 땅의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시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다.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많은 대언자들 가운데 특별히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언한 그런 대언자이기 때문에 눈물의 대언자다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너는 결혼하지 말고 아들 딸을 낳지 말고 그리고 오직 이 민족을 향해서만 대언해라.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와 같은 대언자가 예레미야 대언자입니다. 16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주전 590년경이고 이 예레미야서의 그 성격을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와 같은 대언서이면서 동시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의 시대부터 그 다음에 이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그런 모든 역사를 기록한 그와 같은 역사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안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약 40년 동안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이제 공부하니까 간단하게 그 주제를 이제 살펴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언이 되고 있고 또 동시에 그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한 대언이 되고 있고 이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백성 유대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보내셔서 천년왕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열린다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라고 그 기록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이루시고 그 심판을 이루신 뒤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또다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성경이든지 읽게 되면은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이해해야 아, 이 말씀이 이런 차원에서 기록이 되었구나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주시고 그 이후에 다윗을 주시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정시대가 약 400년 진행되는 가운데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몇 년이요?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 나가서 타락의 길을 걸어간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남왕국 유다도 가서 보면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걷지 아니하고 그 중에 몇몇 왕들만 극심하게 타락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미 이 예레미야가 기록이 될 때에는 그 위에 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런 상태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유다가 그 옆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 그 당시에 가장 큰 강호로 이제 등장하게 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에 여러 좋은 왕을 주셨는데 그 유다 왕국에서 선정을 베푼 마지막 왕은 요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개혁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이미 나라가 기울대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와 같은 처참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때 하나님께서 31살에 이 귀한 왕의 목숨을 가져가시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스라고 한 사람을 세워서 왕이 되게 했는데 이 사람은 세 달 뿐이 왕 노릇을 하지 못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와서 이 사람을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데려가면서 그의 형제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그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이 유다를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 여호야김 11년 통치 이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왕을 폐위시키고 역시 이 바빌론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세 달 있다가 또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을 다시 바빌론으로 이제 데려가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삼촌이 되는 요시아의 다른 아들 중에 하나인 이 시드기야를 세워서 시드기야가 이 유다 왕국을 이제 통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맨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예요. 그가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은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이 유다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 시드기야의 눈을 뺀 이후에 이 시드기야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비참한 일이 유다 백성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한 때 나라가 몰락할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역사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극도로 부패하고 배도하고 타락한 그런 시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와 같은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이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커다란 그런 왕국이 있고 그 위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동쪽으로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호시탐탐 이 유다를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리아가 주전 600년경에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저 위에는 이제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있고 밑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있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런 왕국의 백성들이 어느 편에 들어야 우리가 목숨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 다투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편에 서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바빌론 편에 서야 되느냐 이것하고 다투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의 통치제 13년의 활동을 시작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40년 동안 유다 땅에 살면서 결국은 자기가 가기를 원치 않았던 이집트 땅으로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다의 상황을 잠깐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뉜 것처럼 남과 북으로 지금 나뉘어 있어요. 북쪽은 이미 마귀에게 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거의 지금 몰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쪽의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손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그와 같은 경제적인 그러한 부흥을 우리가 이루고 그 번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작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미국이 있어요. 이 밑에 지금 일본이 있어요. 지금 이 왼쪽에 지금 중국이 있어요. 저 위에 러시아가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이 놓여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대언자 예레미야가 지금 살고 있던 그 시대하고 지금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편을 들어야 아니면 어느 편에 속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지금 그거를 매일같이 염려해야 될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된 그 이후로 남과 북이 지금 나뉘어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극도의 이념 분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풍요로움과 비례해서 우리의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실종이 된 이와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런 시대와 똑같은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 강간, 살인, 아동성폭행, 지난주에 나주에서 일어났던 그 아동성폭행, 여러분 그런 것을 보실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그런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을 죽여서 토막내고 하는 그런 일이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 있어요?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이상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한때 1000만이 넘었다고 자랑하댔는데 계속해서 기독교인의 수가 줄면서 이제 850만 정도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계속해서 수가 늘고 기독교는 계속해서 수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배도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경영기법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점령을 하고 있고 은사주의, 복받아야 산다고 하는 기복주의,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음악은 완전히 망그러져서 락음악, 힙합음악 이런 것들이 교회에 지금 난무하고 있고 목사들마저 지금 탐욕에 빠져서 세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모습하고 동일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980년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지만 성경 말씀을 찾는 것과 같은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내가 내게 읽느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말을 너는 가서 가감없이 이 민족에게 말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소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한 것은 저와 여러분 혼자 편안하게 그냥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극심한 그런 배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민족들을 향해 내가 내 입에 주는 그런 말들을 전하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가감없이 그 말들을 전했던 것처럼 이 한국 땅에 사랑 침례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출생하기도 전에 그를 알고 그를 빚어내시고 그를 특별히 거룩히 구분해서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대언자로 세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그런 번역이에요. 기존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이 프로핏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선지자라고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교리적인 그런 충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어의 프로핏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말을 주면 그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될 것과 같은 책무를 지닌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가서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보겠습니다. 7절 가서 보겠습니다. 대언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이는 아이니이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에게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책무를 받은 사람이 대언자예요. 이 대언자의 책무 중에는 백성을 경고하는 말씀도 있고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또 앞날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도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또 가서 9절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들을 받은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선지자, 예언자 이런 것으로 지금 잘못 번역이 돼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이걸 예언의 은사라고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그런 것을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기복신앙으로 빠져들도록 지금 개혁성경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성경을 가서 보시면 첫 대언자가 아담과 그 다음에 이브의 아들 아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책무를 맡은 사람을 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가 열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전한 성경 기록이 완전하게 기록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자가 신약시대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AD 90년경에 요한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완전히 마감이 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전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대언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의 대언만 있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강해해 주고 전달해 준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의 대언만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서 설명해주고 전달해주고 선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5절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 그 생명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숨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은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체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요 영존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육신적인 그런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같은 생명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양들이 또한 생명을 얻은 이후에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존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아들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이 시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돌아가면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생명은 어머니 태 속에서 수태가 될 때부터 생명체라는 거예요. 배에서 나올 때 생명체가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수태가 된 그 순간부터 생명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체인 이 아기를 낙태하는 것, 인공적으로 낙태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낙태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미혼 여성, 기혼 여성 다 합쳐서 1,000명당 31명이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엄마의 생명이 위독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뱃속에 아직 나오지 않은 그 아이가 태 속에서 수태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뱃속에 지어지기도 전에 그를 대언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를 빚기도 전에 민족들 향한 대언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 침례교회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한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심을 통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 사랑 침례교회로 보내주신 겁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으로 초청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 성경교사로, 일반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그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기 한 250명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어떤 분은 청소하고 어떤 분은 식사 대접하고 어떤 분은 음악하고 어떤 분은 교제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고 어떤 분은 교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어떤 분은 여기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린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또 6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니이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에게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내리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가서 보니까 대언자가 망설이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대언자 예레미야가 한 20살 정도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대언자로 세우시겠어요? 하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대언자로 세우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예레미야를 읽어봐요.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말을 두니까 너는 대언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서 날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고 겸손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할 때 4장 10절에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진짜 모세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이렇게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종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가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하나님 저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제 신학원을 이제 열었습니다. 한 25명 정도의 그 학생들 가운데 아마 7, 8명은 특별히 목회자로 훈련받기 위해서 제가 신학원을 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적어서 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목회자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대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목회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서 보면 그분의 간증이 나와 있어요. 역사적인 그런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훌륭한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여기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가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못합니다. 나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그 절망과 그런 낙심의 시기를 거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역사적인 그런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원을 다니시면서 특별히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단순히 지식으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내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과 같은 연습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나를 낮추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이제 4절은 베드로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해서 목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다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장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장로들 가운데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전도사도 있고 조령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담임 목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겸손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담임 목사와 교회에 주신 그와 같은 질서에 겸손히 행하고 그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겸손한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언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기뻐서 날뛴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추고 낮출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될 때 너를 높이리라고 하실 때 그때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아니면 성경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들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으로, 어떤 분은 음악하는 분으로, 어떤 분은 식사하는 그런 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맡은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정말 내가 섬기고 있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위로 자꾸 올라가서 무언가 내가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착각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하게 행하고 있는가, 정말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 법이나 어떤 원칙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고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이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이와 같은 무기력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시켜준다는 거예요. 9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미사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시면서 8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내리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이나 혹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야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든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과 같은 시간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언자의 사역이 무엇이냐? 7절, 그 다음에 9절, 10절 여기 가서 보니까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대언자의 사역은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사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이날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워 그것들을 뿌리째 꽂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단순하게 유다 민족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세상의 여러 왕국들을 향해서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일이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남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이 일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요 근래 우리 교회에 다른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서 여러 형제들이 나와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알고 있던 그와 같은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과거에 있던 그런 교회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할 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접촉하려고 하지 않고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것인가 이 형제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대언자가 해야 될 그 두 가지 일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악한 것은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파괴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과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서 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파멸시켜야 될 것 같은 책임이 우리 대언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좋은 것은 세우고 가꾸고 심어야 된다고 지금 10절에서 대언자에게 책무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을 들고 바른 구원을 외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교회를 하면서 바른 가정과 바른 사회를 이루어야 될 그와 같은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한국 땅에 통일이 되어야 된다. 민주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1절에서 16절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는 아몬드 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끓는 솥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여기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이제 지난 다음에 다시 나무들이 깨어나는데 그 깨어나는 나무들 중에 가장 먼저 깨어난 나무가 아몬드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이 대언의 책무를 받았는데 가장 먼저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와 같은 책무를 받았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아몬드 나무의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끓는 솥의 이 환상을 통해서 저 북쪽에 있는 그런 여러 민족들이 이 유다 백성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민족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 11절에서 1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런 대목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참지만 하나님이 무한히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참다가 심판하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고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내리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이날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것의 통치자들과 그것의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을 칠 방벽을 세운 도시가 있는데 정말 높이 이렇게 성을 쌓아놓으면 어떤 것도 그 성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그런 도시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쇠기둥으로 만들어주겠다. 쇠기둥을 누가 물릴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이 와서 쇠기둥과 대적이 되어서 쇠기둥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놋 성벽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냥 돌 성벽이 아니라 놋으로 만든 성벽이 돼서 어떤 사람이 와서 너를 대적해도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위임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여기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은 사명이 무엇인가 각자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이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 살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두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을 받은 자인가? 이 교회에서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인가? 오늘 이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국이 너무 어려워요. 기독교가 타락이 돼서 아주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실종이 돼서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사역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부술 것은 부수고 파괴할 것은 파괴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울 것은 세우고 가꿀 것은 가꾸고 향상시켜야 될 것은 향상시켜서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것 같은 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 납작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납작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 선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무한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